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데 아마 1절 때문인 것 같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 또 그런 보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요한보다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불필요한 소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또 아마 요한과 경쟁하듯이 비치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한에 대한 배려인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 급격하게 번져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을 좀 이렇게 줄이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소문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진 그런 소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좀 적절하게 통제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영향력이 너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계속 들리면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과의 사이에 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나서 좋은 소문이 있고 별로 이렇게 나면 안 좋은 소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다더라 뭐 이런 좀 교회 안에 통제가 되어야 될 소문이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널리 퍼지면 더 좋을 만한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소문 또 교회 안에 덕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통제하고 옮기지 않고 그리고 그런 소문이 계속 나면 날수록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소문 사실 교회 일꾼들은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이게 이 투명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순진하신 분들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참 이게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모든 것을 모두 다 아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비를 잃어버립니다. 신비를. 그리고 신비,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전부 다 드러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아지는 이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낯을 좋은 소문, 알아서 좋은 것이 있고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나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옮기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옮겨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자기는 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더 흥왕할 것을 원한 것이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과정, 그 정도를 적절하게 통제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으면 저 지역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이런 갈등이 점점 더 심해졌을 때는 또 몸을 좀 뒤로 빼기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갈등 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고 어떤 소문이 나고 있느냐 하는 거, 이거를 잘 살피면서 이렇게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문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대하여 유익하고 또 예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도록 적절하게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지혜,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등이 막 생길 가능성이 있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크게 보면 위쪽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에 유대, 이렇게 세 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방에 계시다가 이제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거는요,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남쪽에 유대, 중간에 사마리아, 북쪽에 갈릴리인데, 이게 크게 보면 이스라엘에는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관통하는 우리로 치면 경부선 같은 도로가 있고, 아니면 또 우리 서해안 도로 있고 저 동해 도로 있는 것처럼 크게 보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이 세 갈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길이 가로질러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인데, 이 시대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것을 대단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방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수르가 이방인들을 다 옮겨와가지고 사마리아 지방에 정착하게 하고, 그리고 아수르가 그쪽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멀리 흩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자리 잡고 살았던 곳이 북이스라엘, 그 에브라임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과 좀 뒤섞여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부정한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가운데 길로, 산악길로 이렇게 쭉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거를 그렇게 가지 않고 저 여리고 쪽으로 돌아가지고 요단강을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 저 해변길로 해서 가거나, 그러면 한참 둘러가야 되는 길인데도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으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그 부정한 지역에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회해서 다녔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금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만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도 걸고 물도 달라 그러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오히려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오늘 보면 9절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를. 물 한 잔 주는 거 괜찮은데 당신 참 이상하다,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이렇게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꺼리는 지역이 없고 꺼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고, 사실 예수님은 사마리아도 여러 번 이렇게 다녀가실 만큼 예수님 꺼리거나 기피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지역,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지역,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동서에 대한 어떤 지역 감정 이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있어요. 어쩌면 나중에 통일되고 나면 북한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북한을 이류시민, 동서독이 통일된 지 30년인데요. 지금도 서독은 동독을 우습게 여기고 동독은 서독을 좀 싫어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30년이 지났는데 그 동서독 서로의 어떤 지역 감정 내지는 그 출신, 동독 출신에 대한 어떤 이렇게 좀 무시하는 뭐 이런 거, 그리고 동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을 질시하는 이런 거 있어가지고 사실 통일은 되었는데 그 사회 통합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마 우리도 뭐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북한에 대한 그런 마음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뭐 그래서 사실상 어떤 지역에 대한 그 혐오감, 어떤 사람들에 대한 좀 부담스러움 이런 거, 우리가 그런 거 갖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좀 마음을 열 줄 아는 그런 믿음 배우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대한 혐오감 이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기피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이런 거 없어서,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 달라고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고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상당한 정도로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편견, 또 그런 어떤 지역차별 아니면 사람에 대한 혐오감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고 다른 사람이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실 모든 복음 전도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모든 복음 전도는 이를테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다가가는 거, 이거 벽을 넘고 한계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모든 복음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님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뭐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심지어 교만한 양반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벽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 선한 열정의 열매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좀 벽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헌신, 또 적극적인 사역,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 전도는 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받는 사람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적극적 태도, 이것이 모든 전도자에게 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부탁하셨을 때, 사실 예수님은 목이 마르기도 하셨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더 큰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선물을 주시는 분이고, 그 선물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 때 사실 예수님은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좀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달라고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자기 거는 절대로 안 돼. 내 시간은 절대로 안 되고, 나는 다른 할 일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결코 사실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걸 주시는 분이지, 뭐 우리 것이 뭐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닌 거죠.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닌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만약 어떤 어린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는데, 그 아이가 그 조그마한 아이스크림 먹으면 배탈 날 만한 조그마한 애인데도 아이스크림을 줬더니 얘가 엄마한테 주지 않으려고. 제가 어떤 모임에 어디 갔는데 뭐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한번 돌렸어요. 젊은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왔길래 그 아기는 하나로 안 치고 엄마에게만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아기랑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그런데 그 아기가요, 엄마 한 입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 애가 커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마당에 높디다. 이번 주에 제가 안아준 그 조그만한 애가 그 아이스크림을 저만 먹겠다고 엄마 주지 않으려고. 제가 사준 거고 그 엄마가 애기 준 거고, 그 애기는 너무 조그만해서 혼자 먹을 수 없는 건데도 아이스크림 혼자 먹겠다고 엄마 한 입 안 준다고 뭐 엄마랑 싸우는 그런 거 제가 본 적이. 꼭 우리가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 재능, 혹은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사실 그거를 주님이 요구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거를 주시고, 사실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스크림에 매여가지고 엄마한테 안 주겠다고 싸우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 그러는데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때도 어쩌면 우리가 육신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인생에 이런 욕심이 있고 저런 꿈이 있고 뭐 그런데 우리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꿈이 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주 고단한 인생을 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하시는, 정말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샘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고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구해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구해요. 그러니 뭐를 많이 움켜쥐는데도 평안이 없고, 많이 누리는데도 감사가 없고,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 구하며 사는 인생 아니고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이 생명의 샘물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